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과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본론이 들어있죠. 우리가 첫 번째 본론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요. 지금 나누는 내용은 두 번째 본론 찬양 내용입니다. 각각의 본론은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다윗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나의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내용을 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달락인데요. 29절부터 31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두 번째 본론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 본론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찬양했냐면 이렇게 찬양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처했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어서 대적들에게 붙잡히고 꽁꽁 묶여서 바닷속에 집어던져진, 그래서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건져 올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넓은 곳에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뭐라고 고백했는가? 25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면 자신이 당하고 있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좋지 못한 상황들을 어둠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진짜로 밤인 거예요. 밤인데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깜깜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앞을 훤히 볼 수 있게끔 인도해주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자의 모습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야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또 의미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30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으로 뛰어넘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 그대로 놓고 보면 대적들이 있는 거죠.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대적들은 어디에 있는가? 성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벽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성벽 위에서 바깥으로 공격을 하고 수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적진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뛰어나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3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도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현실만 놓고 보면 앞부분에 지금 적들이 성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성벽 위에서 뜨거운 기름물을 쏟아 붓든지 활을 쏘든지 창칼을 들고 던지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게 뭐 이렇게 대적들이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어찌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성벽을 향해 뛰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쏘아대는 창칼과 활을 막아주시는 방패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베푸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순차적인 것이고 굉장히 종합적인 거예요. 장면을 놓고 보면 이게 조금 조금씩 뜯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은 유리한 그런 지형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성벽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성벽 안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렇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이제 그것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날라오는 화살을 피해가면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이미 해가 어둑어둑 져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들은 그냥 이 내용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요 순서 역순 그대로 역전케 하신다 이런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 삶을 살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수히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언제 도망갔을까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걸음아 나 살려라고서는 열심히 도망갔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은혜였거든요. 못 도망가면 붙잡히면 죽으니까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성벽을 뛰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성벽 위에서 자기 부인이 미갈이 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달달달달달 이렇게 내려줘서 갈친 성벽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가는 그렇게 살았던 게 다윗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적진을 향해 뛰어가는 게 아니라 적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도무지 피할 곳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지경들을 많이 만났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야,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역전의 모습입니다. 역전의 모습. 예전에는 야반도주를 했는데 예전에는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는데 예전에는 저 화살을 어떻게 피하나 이렇게 고민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화살이 막 쏟아져 와도 저까지 꺼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성벽이 보여도 저까지 꺼뭐 뛰어넘어가고 밤이 되어도 야 밤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 하나님이 훤하게 다 비춰주신다 이러고 성벽을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내가 만난 모든 종류의 전쟁에서 뭐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지만 이걸 상징적으로 본다면 군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에서 정치적인 전쟁에서 삶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케 해주신 은혜가 역전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전과 승리의 은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고백하고 찬양했던 첫 번째 은혜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은혜라는 점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본론에서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다윗이 대적에게 붙잡혀서 꽁꽁 묶여서 바닷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냥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윗을 손으로 붙잡으시고 건져 올리시고 새로운 넓은 곳에 풀어놔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겠죠. 그런데 이제 너 살게 되었으니까 가서 농사 짓고 잘 살아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는 어떠하냐 단순히 목숨만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역전케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받아 누리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적극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명만 부재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놓고 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 다니는 신세였었죠. 내가 어떻게 이걸 끝낼까 싶었는데 그렇게 맨날 도피 생활을 하다가 뭐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10년, 20년 시간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 왕이 되고 주변 사방 민족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당장 모든 게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꽤나 긴 시간이 흘렀지만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청년 시절에는 그냥 도망다니느라 바빴는데 중년쯤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와 역전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나요? 히브리인들이 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죠. 다 종살이하고 맨날 끌려가고 노역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는데 살려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인족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이 시편의 내용,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고백들은 어찌 보면 다윗 개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돌아보면서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루 이틀만 놓고 보면 이게 말이 될까 싶을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입술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런 찬양을 심어주시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늘 소망하고 또 실제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윗은 이렇게 역전을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 불렀지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좋은 날이 없나요? 이런 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믿고 소망하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5년 뒤,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께서 더 좋은 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혹여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뭐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던 일들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10살 때 뇌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수술을 하셨던 의사선생님 뭐 돌아가셨고 병원에 처음에 입원했을 때에 뭐 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좀 장애가 심각하게 남을 것 같다 수술하고 싶으면 하고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라 그러게 하고서는 이제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 두어 달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을 하고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수술했는데 4학년 올라가자마자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이 돼서 의사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자기 아들이 반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트에다가 반장 이렇게 써주셨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얘가 살았네. 살고 그냥 어떻게 목숨만 부지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반장이 됐다고 차트에다가 반장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전의 은혜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이미 많이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오늘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삶이 힘겹고 어렵고 암울한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또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대적은 너무나 강해서 저 성벽을 내가 어찌 넘어설 수 있을지, 저 성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며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벽을 뛰어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모든 것들이 힘겹고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내일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주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